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날 때쯤 몹시 배가 고프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저 나라들이 가진 힘과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저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내가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악마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돌보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악마는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해 본 뒤 더 좋은 때를 노리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칭찬하였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셨다. 어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쓴 예언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다음 말씀이 적힌 곳을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기름을 부어 나를 택하셨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눈먼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보게 되고 억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리라 하신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왔다고 널리 알리라 하신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회당 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쏠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내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너희가 가브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줄 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 엘리야 때에도 이스라엘의 홀어머니가 많았다.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호러미 가운데서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에 있는 한 호러미에게 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엘사 예언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쳐주셨다. 이 말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다. 사람들은 일어나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마을 아래 벼랑 끝으로 데려다가 밀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를 뚫고 나가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마을로 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그때 회당에는 악령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하! 나사렛 사람 예수시로군! 당신이 우리를 어쩔 셈이요? 우리를 없애러 오셨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오. 예수께서 악령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악령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 나갔으나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저 사람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악령도 나가는구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 내에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 부인을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부인은 곧 일어나 사람들의 시종을 들기 시작하였다.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병자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많은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도 나갔다. 귀신들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심하게 꾸짖으셨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아 예수께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았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시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계속 유대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죄짐이 풀렸네. are filled with sorrow and care. Hearts are lonely and drear.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Jesus is very near.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Calvary, Calvary.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Jesus is very near. Young one on Calvary.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21장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요정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요정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요정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누워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서 아슬람을 신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There are things as we travel this earth shifting sands that transcend all the reason of man. But the things that matter the most in this world, they can never be held in our hand. I believe in a hill called Mount Calvary. I'll believe whatever the cost, and when time has surrendered and earth is no more, I'll still cling to that old rugged cross. I believe that the Christ who was slain on the cross has the power to change lives today. For he changed me completely, a new life is mine. That is why by the cross I will stay. I believe in a hill called Mount Calvary. I believe whatever the cost, and when time has surrendered and earth is no more, I'll still cling to that old rugged cross.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I believe in a hill called Mount Calvary. I believe whatever the cost, and when time has surrendered and earth is no more, I'll still cling to that old rugged cross.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여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이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됨이란 힘의 원리입니다. 하나일 때 강할 수 있고 분열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은 강한 의지로 자신 있게 나아가지만 분열되는 마음은 곧 걱정으로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나라의 번영과 안정도 이 하나됨의 원리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평화의 원리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에는 보릿고개만 해결되면 살 줄 알았고 집 한 채만 마련되면 걱정이 없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화평이 먼저요, 화목이 우선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먼저란 말입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행복이다, 기쁨이다 하는 이야기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하나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생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하나 되면 살고 아니면 다 같이 못 산다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날의 우리들이 하나됨이 힘이나 권력이나 군사력에 의해 그 질서가 유지되다가 이제 와서 풀어지니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나 보다고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너도 죽고 나도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죠. 사실 싸움이 계속되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함께 망하므로 서로 참고 이해해야 조용한 겁니다. 하나 되면 살아남고 분열되면 죽기에 살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망하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싸우기만 한다면 살아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확실히 하나됨이란 생존의 원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됨의 윤리적인 철학이나 화목해야 한다는 인간 처세를 말하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하나되게 하신 역사가 있었고 이것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타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됨이 있고 이것을 우리들이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보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됨의 창조나 새로운 어떤 문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됨의 원리로서 본문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뿌리가 하나이고 마지막 운명이 하나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잠깐 동안 현상적인 것에 착각이 있고 차이가 있으나 이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현재만 보지 말고 본래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시설에서 호강스럽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어려워서 정말 힘든 악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빈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빈부 귀천이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물론 묘지가 크고 작고 비석이 높고 낮음은 있겠지만 그 속에 누워있는 썩은 시체는 꼭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불필요하게 겉이 크고 작고가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사람은 태어날 때의 한 모양이고 마지막 가는 모습이 또한 모양으로 본래가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빈부, 귀천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 보이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다 하나입니다. 본래도 하나요, 마지막 운명도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왕의 아들이 잔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귀한 잔치에 왕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모두가 자격이 없었지만 예복을 보내서 자격을 부여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도 용서와 함께 부르셔서 자격을 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 모두가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로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과정이나 앞으로의 운명이 꼭 같습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한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운명이 같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신앙 간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 길, 한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근본적으로 뿌리와 기초가 하나이니 이것을 알고 지키라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는 지도자이지만 평생 보좌에 앉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기껏해야 돌 위에, 그것도 깨어진 돌 위에 앉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졌다 못 가졌다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지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하나됨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원리란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물론 이데올로기나 어떤 공약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정리해고가 되면서 노사가 대립이 되고 서로 살겠다고 투쟁입니다. 20년 아니 30년을 함께 있었어도 이해관계로 한 직장에 있었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의 역사란 주가 하나요, 고백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즉 성령의 감화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분해되어 중생되어야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화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귀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귀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즉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로서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기에 지체이지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둘이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리라는 생각을 버릴 때에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체인 손과 발은 싸우지 않습니다. 눈과 코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와 머리는 서로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한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임을 알고 지체됨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체는 기능면에서 그 역할이 다르나 목적과 소속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득불 남을 도와야 하고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잘났다고 하는 한쪽 때문에 늘 말썽입니다. 아내 없이 못 살고 남편 없이 못 살겠다는 사랑은 문제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노동자 없는 사장이 어디 있으며 사장 없는 노동자가 있겠습니까? 가진 자 없이 못 가진 자가 없고 못 가진 자 없이 가진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서로서로 협력하여 유기적인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10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또한 소중히 여겨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귀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원리, 이것은 나를 완전히 십자가 아래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고통당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첫 열매는 상거래의 계약금과 같습니다. 아직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날, 곧 우리 몸이 속량되는 날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지금 속으로 탄식하는 것은 아직 우리 몸이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속량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속량되는 날, 마침내 탄식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그렇듯 에스겔도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속량도 보여줍니다. 공원 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묻힌 사람들은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몸의 속량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속량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며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소서. 나의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일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이 밤이 새면 십자가를 져야 할 텐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떨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당화 같은 예언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한 몸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정결한 짐승이 희생제물로 바쳐져도 궁극적으로는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 희생이 아닌 온전한 희생으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에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